이 같은 말씀을 이제 주일학교에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저희 딸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뜻밖의 질문을 듣게 되고, 아, 왜 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예, 오늘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야기 우리 다 나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으셨다. 이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 다윗이 쫓겨다닌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선택했는데 왜 쫓겨다니고 있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 가운데도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답을 해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도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죠. 직분자로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자로서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울 왕처럼 심지어는 나는 너를 버렸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겠구나. 표면적으로는 왕일 수 있겠구나. 정말로. 왜 아빠?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왜이 사람이 왕이 안 되고 지금 사울이 왕인 거야? 왜 쫓아다니는 거야? 왜 왕위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너무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나 봉사나 헌신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가인과 아벨이죠. 예. 그런데 그 제사의 퀄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것도 받으셨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어떤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제물, 어떤 봉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acceptance, 수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그 사람이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저 내가 뭐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택한 왕, 사람들이 좋아한 왕, 그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세상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사람이 인정하는 왕과는 다른 거예요. 그 퀄리티가 뭐냐는 거예요. 사울은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굉장히 어려운 삶 가운데 집어넣고 계시죠. 사울 왕은 굉장히 인내가 부족했어요. impatient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시는 왕 다윗만큼은 정말 인내하는 왕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동일한 퀄리티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자기 의가 강했어요. 자기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하던 하나님이 뭐라 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사울 왕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obedient,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장면이 여기 이 장면에, 그의 모든 퀄러티가 이 장면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참 쫓기게 만드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시고 배고프게 만드시고 성을 떠나게 만드시고 가족을 떠나게 만드시고 동굴 속에 살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를 마지막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계획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악령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자리와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단 한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 가지고 온통 한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왕에 앉히셨습니까? 왜 왕을 만드셨죠? 백성을 보호하라고, 백성을 살리라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방인의 그 전쟁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3천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닐고 3천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예, 다윗 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엄청난 찬스가 온 거예요. 3천명을 끌고 다윗 한 명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아, 이제 좀 쉬고 있어요, 군대가. 다윗이 벌써 사울의 첩보를 들었죠. 사울왕이 움직인다, 3천명의 군대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큰 군대가 움직이니까 왜 모르겠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더 쉽지. 차라리 10명 이내에 아주 정예 군대로 쫓아다니면 모르겠는데 3천명씩 데리고 다니니까 다윗이 더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오는 길목에서 많은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소개된 엔게디 광야는요,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 중에 하나로 쏙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정말 드라마 같은, 성경에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동굴에 가만히 숨죽이고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숨고 있는데 바로 그 동굴로, 많고 많은 동굴 중에 그 동굴로 사울왕이 오늘 보면, 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낮잠을 자러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되고 또 용변을 보러 간다는 표현도 된다고 해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예,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밝은 이렇게 밖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동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깜깜하고 한동안 볼 수가 없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용변을 보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하도 한 명 없이 혼자 들어간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낮잠이라도 자려면 호위무사라도 데리고 자야 될 텐데, 네, 혼자 간 거 보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용무다. 예. 그리고 아마 자기 이제 그 망토를 탁 이제 벗었을 거예요. 보라색 망토, 왕들이 입는 그런 망토를 벗고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참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죠. 저기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귀신 들린 왕이 지금 용변을 보러 깜깜한 내가 있는 동굴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있다. 그러니 얼마나 찬스에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뭐라고 그러죠? 옆에서, 예, 오늘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입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찬스가 왔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보내준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벗어놓은 겉옷의 일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가만히 베었다 그랬습니다. Secretly, 들키지 않도록. 그러고 나서도 5절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얼마나 대조가 되냐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먼저 뛰어나간 사울, 하나님이 살리지 말고 다 죽이란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놓고 변명하는 사울, 그 사울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다윗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대의 시험이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느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느냐 아니냐가 최대의 갈림길이 오늘 이 장면이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일부터 실패했고요. 자기 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했고, 다윗은 자기 위에 미친 왕, 귀신 들린 왕, 자기에게 창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던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그 왕이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이 아직 내리시지 않았다. 비록 나에게도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셨지만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그 겸손에서, 그 인내와 그 참을성과 그 순종에서 오늘 다윗은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이걸 하라는 상황이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는 그 말이 마귀의 속삭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해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떨어지라 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이것을 다윗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마음 갖고 항구에 나가니까 어때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배를 잡아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르고 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사람들이 다 100대 1이 돼서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 서라 하면 서는 것.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인기면 넘어뜨릴 수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면 넘어뜨릴 수 있어, 돈이면 저 사람은, 돈 몇백 불이면 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신분, 영주권 이런 거면 저 사람은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건강 진단서 하나면 이 사람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어. 뭐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 결정체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자기도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7절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당신이 하시면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지금 부하들도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도망자의 길을 함께하고 방랑자의 길을 함께한 여기서 끝내버립시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그를 손대지 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진실로 이 어두움을 이깁니다. 동굴을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갔겠죠. 그때 사울이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간 후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그때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소서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보세요, 당신이 들어있던 동굴에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당신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처럼 당신이 나에게 뒤집어 쓰는 제목처럼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동굴에서 당신을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여기 징표가 있습니다. 당신의 옷을 벨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 왕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이고 다윗이 싸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어떻게 바뀔까요? 심판으로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 나눴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 벌하시니까 다음에 죄가 없어지던가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중심으로부터 악한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심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예수님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진리가 강력합니까? 그가 그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외치는 진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사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죠?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샅샅이 드러내시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의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고 당신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앞에 사울 왕은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웁니다. 소리를 높여 울되 16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다윗에게 사죄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내 후손을 좀 기억해달라. 내가 사실은 뭘 고백한 거죠? 겁이 난다. 겁이 난다. 네가 겁이 나서 그런다. 그러니 약속해다오. 내 자녀들을 해치지 말아다오. 하고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왕은 또 다윗을 쫓아가죠. 예, 스토리를 보면 또 마음의 귀신이 집혀서 다윗을 또 죽이러 갑니다. 그때 또 다윗이 그를 살려주죠.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왕이 자고 있는 것까지 발견했어요. 창을 꽂자 그랬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또 그런데 다시 사울의 물병을 들고 나오면서 예, 밖에서 소리치죠.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은 헤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의 훈련이, 사울왕에 대한 훈련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울왕은요, 지금 사람들이 막 군대가 흔들려, 군인들이 탈영하고 있어, 빨리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자 성급한 것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낼 때가 있죠. 왜 저도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랬죠. 성급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사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은 어쩜 이럴까요? 어쩜 이럴까요? 그에게는 성급함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시편 37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다 느끼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들 때문에 성급해하지 말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속에 누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쓰임받지?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내가 언제 성공하지?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에 조바심 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시는 때, 저와 여러분이 옳다면 반드시 그 옳은 것을 드러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신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버티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버티면 산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로 넘어갈게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고 때가 되면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들은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완성품, 사람들이 좋아한 왕, 인물 좋고 키 크고 힘 세고 웅변 있고 잘생긴 사울왕, 그러나 조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자기 의지가 강한 사울왕, 그리고 온통 10대와 20대를 광야에서 쫓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왕, 그 결과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왕은 어떻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복수? 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만 못해진다. 예. 내가 그렇게 원수를 갚고 싶어 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못해지는 게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복수를 하는 순간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만들잖아요. 더 악한 사람. 이게 어디 나오죠?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서 항상 유혹이 뭐예요? 다크 포스, 악한 진영의 유혹이 뭡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원수 나를 죽여라. 그러면 넌 더욱더 강력한 이 시스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다크포스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결말 보셨나요? 이번 스타워즈 마지막 결말? 마지막 유혹이 그거잖아요. 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죽였다. 나를 죽여라. 원수 갖고 싶지? 날 죽여라. 그리고 이 어둠 세계에 네가 나보다 더 힘 있는 리더가 되라. 세상이 알고 있네.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이걸 더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둠의 법칙입니다. 어둠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읽을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의 이 하반부는요,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듭난 성도들의 가장 키포인트, 하나의 빛나는 그 지표가 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은 원수 갚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원한과 쓴뿌리와 미움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맡고 있으며, 치유를 맡고 있으며, 평강을 맡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게 뭔가요? 다윗이 원수의 생명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스페어 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당신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또 중요한 말씀 뭐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힘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왜 악으로 갚지 않으실까요?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까요? 왜 은혜로 갚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불을 내리시고 유황불을 내리시고 다 믿지 않는 사람 꿇어라 죽이마,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이 솟아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해코지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고 내가 손해본 것을 커버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벗겨버리고 싶고 사람들 앞에 수치 주고 싶고, 우리게 우리의 일차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후에 왕궁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인생, 예수님의 상징이 되었어요. 은혜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을 리디자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우뚝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신앙과 인격,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훈련은 무엇이냐면,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형들을 봤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들이 발발들 떨면서, 원수 갚을까 봐 발발 떨면서, 요셉아, 너 괜찮은 거지? 우리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원수 갚을 줄 알고. 근데 요셉이 뭐라 하죠?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그 성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씀뿌리, 미움, 질투, 또 원망, 분노,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원수를 사랑하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덮으시기를, 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두 번째 드린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리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한 어려운 일이 생각날 때 하나님, 우리는 원수 갚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싶어하고, 주님 때론 해코지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